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힐난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혹받고 시험받는 문제들의 몇 가지 귀중한 판단 자료와 원칙들이 여기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하자면 첫째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가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의 징조가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아직 안 오셨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분들의 부실함 때문에 생겨나는 유혹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에서 맡으셨던 일과 재림하시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모습에 있어서도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짓 예수, 거짓 재림 예수들의 가장 큰 틀린 점이 있다면 재림했다면서 주님의 초림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즉 재림의 모습에서 꼭 나타내야 할 일들을 저들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사실은 분간 못하게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초림은 숨어서 오시지만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알 수 있게 오십니다. 우선 우리는 초림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그 목표와 사명 때문에 주님이 감추어져서 온 그 일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으로 갑시다. 초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맡으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느냐 하면 심판이 아니다 말입니다. 심판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조금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하고 합격자 명단 발표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무섭습니까?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이 겁나지 않죠. 그 사람은 지금 끝장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명을 우리에게 그 가능성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사람은 이제 끝이죠. 초림과 재림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의 가장 큰 내용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지를 나눠주러 오신 선생님같이 즉 이제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게 하시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겁주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감추어진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몰라보았다 하는 것이 초림 예수님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아무도 그를 몰라보았다는 건 주님께서 겁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심판의 칼을, 위엄을, 권세를 그만히 가지시는 주인의 광휘들을 감추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못생겼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심판자,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위엄과 광채를 감추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거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괄세를 당하시는 모습으로, 즉 그의 권세와 심판권을 놔두시고 권고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그를 높으신 분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럽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두드러진 모습이고 그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재림엔 다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우리에게 나눠줬던 시험지를 걷어서 채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권세와 위엄과 주인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때같이 시험지를 나눠줄 때야 잘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못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구별 없이 똑같은 시험지를 주지만 채점을 하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눌 때도 똑같진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신약성경 맨 끝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성경 왼쪽으로 맨 끝에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가셨다는 구름은 손오공이 타던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근두운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름은 영광 중에라는 뜻입니다. 영광 속에 오십니다. 초림은 영광 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에선 아무도 몰랐고 태어난 나라에서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성이 박씨라는 것만 제가 압니다. 한 사람은 뭐 주씨라는 설이 있고 조씨라는 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후세에 어떤 이상한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조금 역사를 왜곡했다는 설도 있고 먼 데서 왔습니다. 거기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밤에 들에서 양치던 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익되지도 않았고 복종해야 되는 권세로서의 굴복의 그런 감정을 유발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왔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느냐 하면 그를 찌른 자도 그를 알아본다고요. 초림 땐 그를 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영광 중에 계시지 않았고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심판하시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그를 찌를 수 있었습니다. 찌를 수 있었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고 자기와 방불한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영광 중에 오는 예수를, 그 관심을 갖고 볼 이유가 없고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었던 분을 그의 영광 때문에 이제 보고 놀라고 우는 일이 생길 거라 그럽니다. 이게 재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와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면 다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말세의 징조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은 누가 그러죠? 문 선생께서 그러시고 조금 더 옛날엔 박 선생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박 씨는 우리 박 씨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23절로 가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때는 모두가 보는 겁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물론하고 모든 존재가 주님 되심을 목도할 것입니다. 다니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실 때가 아닙니다.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고 역사를 마감하러 오시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실패했기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이젠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남은 일은 우리가 이제 정답을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험지를 이미 채점하고 계십니다. 그치,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일이고 그리고 무섭고 떨림으로 사실은 긴장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한 대로 갚으십니다. 시험지 내놓고서 내가 사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든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쓰는 걸 게을리 했다든가 잠깐 실수로 잘못 썼다든가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적 신앙을 정신 훈화 정도로 마음의 교양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자라면 우리의 실력을 시험지에 쓸 수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놓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갖는 이 무서움을 모르면 우리는 이것이 일종의 자기 위안의 것이 되고 착하게 사는 문제로 전락을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할 때 신자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릅니다. 불신자가 신자들을 향하여서 평가할 때 신자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예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을 하죠. 왜 너희만이라 그러느냐? 불교도는 불교도대로,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대로, 각각 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는 하나의 방법을 가지는 것 아니냐. 왜 너희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건 그들이 볼 때는 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까 봐 겁이 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방도로서의 한 그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십니다. 석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모하멧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쳐다보고 있을 틈이 없는 겁니다. 시험지 나눠주고 돌아가는 선생님 뒤통수 쳐다보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먼저 뭐부터 한다? 이름부터 쓴다. 이름부터 쓴다. 남의 이름 쓰지 않는다. 내 이름 쓴다.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푼다. 삼위일체나 예정론 몰라도 좋다. 아는 것부터 한다. 아는 게 뭐다? 주일날은 지킨다. 헌금은 꼭 낸다. 성찬식은 안 빠진다. 쉬운 것부터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어려운 거 한다. 집사도 한번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장로도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은 혹시 목사가 될지도 모를다는 가능성을 갖는다.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가 나가는 직장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신자다운 모습을 보인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하고 끙끙거리다가 종칠 때까지 옮기는 짓을 우리는 안 한다. 사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다달이 봤으니 뭐 이 문제는 사실은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잘하는데 여기만 오면 그걸 안 하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풉시다. 확실하게 먼저 할 것, 이름 쓰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답안지 우선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불합격은 안 시킵니다. 이름 쓰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면 이름 옆에 한문으로 한 번 더 이름 쓰십시오. 그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하나 쓰시고 연필이라도 굴려보십시오. 연필이라도.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럼 혹시 한두 개쯤 맞을지 압니다. 정답은 3번에 많다. 그럼 우리가 익히 아는 것 아니에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걸 하나의 정신 위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삼기 위하여 갖고 있는 어떤 악세사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그때 울며 그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과 찬송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이 끝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의 관세와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땅일수록 그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악하고 교활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데 대하여 의롭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주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옵니다. 그가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채점하실 겁니다. 주를 믿고 고통을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고 기다림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많으시다면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각자가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의 걱정과 기쁨을 체크해 보시고 대차대조표를 결산 공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천국에 앉히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를 모르던 자들 주를 뒤쫓는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 저 악과 죄와 사망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를 아는 자들,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의 성실함과 인내와 충성이 요구되는 이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확인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를 기다리는 마음에 간절함과 기쁨과 찬송을 주시옵소서. 부끄러움과 게으름과 핑계되는 것에서 떨쳐 일어나 주의 부르심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다시 한번 분발하는 일들을 이 시간도 주께서 그 마음에 새기시고 귀에 말씀하사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